경기등대 2026년 2호로 파트 2를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장애아동 치료 중 발생한 사고. 작업치료사는 예견하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동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나 치료사는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6살 아동 민우에게 작업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움직임이 서툴고 균형을 잘 잡지 못해 신체 감각과 조절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나 치료사는 하프 도넛이라는 반원형 쿠션 기구 위에서 균형 잡기 치료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 중 민우는 하프 도넛 위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였고, 나 치료사가 자신을 일으키려 하자 나 치료사를 갑자기 밀치면서 스스로 기구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민우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장애아동과 1대1 치료를 해온 나 치료사에게는 그만큼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나 치료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나 치료사. 저는 당시 민우를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치료하고 있었고, 치료 기구나 환경에 특별한 위험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저를 밀치며 넘어졌는데, 그런 돌발 상황까지 모두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이런 사고까지 제 과실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민우 부모. 민우는 장애가 있어 균형을 잃거나 갑작스러운 행동을 할수 있다는 걸 치료사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 대비한 조치가 충분했는지 의문입니다. 치료 중 머리를 다칠 정도의 사고가 난 이상, 치료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1번. 나 치료사. 저는 당시 민우를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치료하고 있었고, 치료 기구나 환경에 특별한 위험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저를 밀치며 넘어졌는데, 그런 돌발 상황까지 모두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이런 사고까지 제 과실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던 중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치료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괄호 열고 대법원 2025년 4월 15일 선고 판결. 괄호 닫고. 1.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 과실이라 함은 해당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 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치료 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령 작업 치료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 치료 행위 과정에서 치료 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 치료사의 업무상 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 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대법원은 위 법리를 적용하여 하프도너 치료 기구 및 주변 치료 환경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가 장기간 피고인으로부터 1대1로 치료를 받아오면서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위 기구에 놓은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일으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갑자기 밀치면서 피해자 스스로 위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치료 도중에 피고인을 밀쳐 스스로 위 기구에서 강하게 넘어지는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소 사실의 기재로는 피해자의 상해 발생과 인과관계에 있는 주의 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당시 피고인이 수행한 훈련은 그 자체의 특성상 치료 대상자가 신체 활동 중 균형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작업 치료사가 장애 아동과 1대1로 작업 치료를 수행하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기구를 이용한 작업 치료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통상적인 위험의 발현을 넘어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례의 경우 민우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을 미루어 보아 나 치료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나 치료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판결은 작업치료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치료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단순히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으며 해당 직무의 특성과 일반적인 치료 환경, 요구되는 주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과실 판단에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솔로몬의 재판 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솔로몬의 선택을 마치겠습니다. 알듯 말듯, 우리말 바루기. 승부와 승패. 영화 승부는 바둑 황제 조훈현 9단과 그의 제자 이창호 9단의 삶을 담았다. 승부라는 제목은 영화가 보여주고 싶은 핵심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국어 사전을 찾다 보면 승부는 이김과 짐이다. 비슷한 말은 승패다. 승패의 사전적 의미는 승리와 패배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승부와 조금 다른 듯 보이지만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쓰임에서도 둘은 쉽게 넘나든다. 작은 차이가 승부를 가른다 해서 승부 대신 승패를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다른 문장들에서도 승부, 승패, 무엇을 넣어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승패를 예측하기 어렵다. 승부를 떠난 경기였다. 승패를 떠난 경기였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승부와 승패가 같이 쓰이는 건 아니다. 승부를 걸었다는 자연스럽지만 승패를 걸었다고 하면 뭔가 어색해 보인다. 승부를 내라고는 하지만 승패를 내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처럼 걸다, 내다 같은 단어는 승부와만 잘 어울린다. 승부의 이김과 짐이란 본래 의미 외에 다른 뜻도 있다는 얘기다. 승부에는 겨루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결과만이 아니라 승패를 결정하는 과정이 들어있다. 그래서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박빙의 승부를 벌였다에선 더더욱 승패가 승부를 대신할 수 없다. 과정이 중요했기에 영화 제목도 승부가 되지 않았을까? 중앙일보 우리말 바루기 중 발췌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말 바로기를 마치겠습니다. 속속 상식백과. 침대에 누워 방귀 끼면 시트에 있는 미생물들이 죽을까? 방귀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함께 삼킨 공기와 소화 과정 중에 발생한 가스의 혼합물입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 평균 10회에서 25회 정도 방귀를 끼는데, 주제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는 이유는 이 방귀의 냄새가 독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이 방귀 냄새를 맡았을 때 생명에 위협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람보다 아주 많이 작아서 맨눈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미생물이라면 방귀도 상당히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미생물을 살균하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고온으로 가열해서 미생물의 단백질을 변형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알코올 등을 이용해 미생물의 세포막을 용해 또는 파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셋째, 요오드나 과산화수소, 오존, 염소계 산화물인 락스 등을 이용해 미생물의 세포막을 산화 또는 파괴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 넷째, 세포대사를 저해시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을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귀로 미생물을 살균하기 위해서는 방귀에 적용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겁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따져보면 방귀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도 정도이고, 체외로 배출되면 공기와 섞이면서 순식간에 식어버립니다. 살균을 위해선 최소 6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므로 이 방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따져보면 알코올이 미생물을 죽이는 원리는 세포막의 지지를 녹이기 때문입니다. 방귀에는 알코올도 없고 지용성 성분을 녹일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역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을 따져보려면 구체적인 방귀의 성분을 알아야 합니다. 방귀는 장내 미생물이나 식습관, 건강, 사람에 따라 성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적인 성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귀 대부분은 장내에서 흡수되지 않고 남은 질소이고, 이 외에 수소나 이산화탄소, 메탄, 황화수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방귀 속 냄새의 핵심 성분은 황화수소인데, 냄새가 워낙 독해서 세포막을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황화수소는 장내 미생물이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부산물일 뿐이고, 세포막을 산화할 정도의 산화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방법을 따져보려면, 방귀에 유독성 물질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반수치사 농도가 있고, 이는 해당 물질의 특정 농도에 일정 시간 노출됐을 때 실험체의 절반이 사망하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반수 최대 유효 농도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마찬가지로 해당 농도에 노출됐을 때 대사나 성장 등 생물학적 효과가 절반 정도 나타나는 농도를 의미합니다. 방귀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의 반수치사 농도와 반수 최대 유효 농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 그나마 황화수소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미생물의 성장을 저해시키려면 방귀 농도를 90배 이상 독하게 농축해서 지속 노출시켜줘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또한 여러 조건 등을 붙였을 때 가능성을 어렵게 추측한 수준이고, 이러나저러나 일반적인 방귀로는 미생물을 죽이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방귀를 끼면 오히려 장내 미생물이 퍼져나올 수 있습니다. 2001년 한 논문에 따르면 미생물을 검출할 수 있는 고체 배지를 항문에서 5cm 정도 떨어진 곳에 두고 방귀를 뀌었더니 미생물이 자랐다고 합니다. 이런 시도를 한 이유는 수술 중 무균 환경에서 방귀를 뀌었을 때 수술실을 오염시키는 게 아닌지 궁금해서 해봤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면 사람은 팬티나 바지 등을 입고 생활하므로 방귀를 뀌었을 때 촘촘한 옷의 직물이 필터 역할을 해주므로 벗고 뀌지 않는 이상 주변을 오염시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침대에서 팬티를 벗고 방귀를 뀌는 게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사물궁이 잡학 시리즈 중 발췌했습니다. 이상으로 쏙쏙 상식 백과를 마치겠습니다. 알짜배기 경제 팁. 생애 주기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살펴보기.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둔 부모님,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노후를 준비하는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에 따라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은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생애 주기별로 정리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임신 출산 복지 정책. 먼저 예비 부모님 및 부모님을 위한 복지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필수 가입력 검사 대상자 확대. 더 많은 부부가 미리 가입력을 확인해 원활한 임신 준비를 도모합니다. 20만 1천 명에서 35만 9천 명으로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난임 부부 시술 시 지원 결정 통지서 유효 기간 연장. 난임부부 서류 준비 불편이 완화됩니다. 3개월에서 6개월로 유효 기간이 연장됩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확대. 첫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 혜택 기간을 적용합니다. 둘째 아이부터 12개월이던 것이 첫째 아이부터 12개월로 확대됩니다. 2. 아동 청소년 복지 정책.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도 마련됐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확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아동수당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 적용됩니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 감소 우대 지역 11만 원, 인구 감소 특별 지역 12만 원. 참고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시 1만 원 추가 지급. 이른둥이 의료 서비스 지원 확대. 미숙아 치료에 필요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6개 지역에서 12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의료비는 최대 1천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야간 연장 돌봄. 지역 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 시간이 연장됩니다. 20시까지 이용해서 인근 센터에서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달빛 어린이 병원에 방문하세요. 달빛 어린이 병원이란 응급실에 가지 않고도 평일, 야간, 휴일 소아경증 환자에게 외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만 18세 환자, 아동과 청소년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접근성이 확대됩니다. 확대 내용은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5개소에서 6개소로, 달빛 어린이병원 93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3. 청년복지정책.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 준비를 위한 정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지원 확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군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됩니다. 4. 어르신 복지 정책.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재택의료센터 확충.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진료 관리합니다. 192개소에서 250개소로 확대됩니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수급자 대상. 노인 일자리 확대. 더 많은 어르신이 안전하게 일하며 소득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확대 내용은 109만 2천개에서 115만 2천개 플러스 안전 전담 인력 613명이 배치됩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재가 서비스를 받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월 최대 이용 한도 금액이 상향됩니다. 1등급 231만 원에서 251만 원. 2등급 208만 원에서 233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IBK 기업은행 블로그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이상으로 알짜배기 경제 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평소방서 소방안전강사 최보근입니다. 먼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이웃, 소중한 분들과 함께 마음만은 넉넉하고 평안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위급한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임리히법, 즉 기도팻의 응급처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다가 혹은 작은 물건을 잘못 삼켜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호는 말을 하지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하며 목을 움켜쥐는 행동입니다. 또한 기침이 나오지 않고 얼굴이 점점 붉어지거나 파래진다면 이는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팻의 응급처치법입니다. 이 처치법에는 등 두드리기, 복부 밀어내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등 두드리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뒤로 이동합니다. 둘째,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 다음 환자 옆에 서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는 어깨를 잡습니다. 셋째, 나머지 한 손으로는 날개뼈 사이를 1초에 한 번 강하게 두드립니다. 만약 5회 타격에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면 복부 밀어내기, 즉 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환자의 뒤로 가서 환자 양발 사이에 한쪽 발을 넣어 중심을 잡습니다. 둘째, 한 손은 주먹을 쥐고 주먹의 엄지 쪽을 배꼽과 명치 사이, 배의 중앙에 댑니다. 셋째, 다른 한 손으로 그 주먹을 감싸쥐고 안쪽 그리고 위쪽으로 강하고 빠르게 밀어 올립니다. 마치 우산 손잡이가 구부러진 모양처럼 쑥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5회 반복하면 됩니다.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는 이물질이 튀어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처치 도중 의식을 잃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임산부나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의 경우 배가 아닌 가슴 중앙, 젖꼭지 사이를 압박합니다. 영아, 즉 돌 이전의 아이는 절대 같은 방법으로 처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기를 팔에 엎드리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등 가운데를 손바닥으로 다섯 번 두드리고 그 다음 양 유두 사이 가슴을 두 손가락으로 다섯 번 압박하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 누가 119에 신고해 주세요 라고 분명히 말하고 침착하게 한 동작 한 동작 정확히 시행하는 것이 생명을 살립니다. 다가오는 명절, 설날에는 떡국, 동그랑땡 등 목에 걸릴 수 있는 음식이 많고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평소보다 깁니다. 오늘 이 내용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신다면 언젠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다시 이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붉은 말의 기운처럼 강인한 에너지로 늘 안전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소방 안전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에 본격적인 질주가 시작되는 2월입니다. 붉은 말에 힘찬 기운을 받아 하시는 일마다 거침없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등대 파트 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기등대 소리 소식지 2026년 2호로를 마치겠습니다. 낭독의 이서석입니다.
Thank you.